3일상 17장 보시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 새끼를 움키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에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 든 자가 없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그신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구미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래서 목이 잠겼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산 집회를 다녀오시면서 15년 만에 그곳에 대전도 집회를 가졌는데 200명이나 되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에서 대전도 집회를 갔는데 우리 대전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소망을 소망스러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형편도 보이고 그게 되겠나 사단이 주는 생각도 형편에서 올라오는 생각도 있더라는 겁니다. 구미 집회를 다녀왔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한 60명 가까이 왔다고 해요. 분위기가 참 좋았고 새로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가 만난 한 분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리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방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직도 진리를 찾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진리를 이분에게 이야기하면 이분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마음을 두들겨 보는데 진리를 찾는 마음은 있지만 자기가 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또 한 분은 다락방 교회를 다니는데 셋째 날 저녁에 상담을 하는데 매일 저녁 현재 오고 있는데 셋째 날 저녁에는 저하고 상담을 했으면 한대요. 제가 앉아 상담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예, 늘 듣던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인데요. 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은 다 아는 말씀이라고 하네요. 늘 들어왔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간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알아요? 예, 다 알아요.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면 아주머니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셨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왜 믿는다고 이야기하시지요? 정말 천국과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다가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럼 확신이 들 때는 천국 가고 확신이 안 들 때는 지옥 가겠네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는 저희 동네에서 할머니 혼자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다녔죠.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날 선물 받으러 갔다가 그 예배당 문 밖에 아이들 신발이 가득한데 제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고무신, 아이 새 건데 그 신발을 잊어버려가지고 아이고 집에 가면 어머니에게 혼나겠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 신발이 아닌데 누가 새 고무신, 검정 고무신 제 거 신고 가고 헌 거 두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발을 신고 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하루에도 골백 번 시소를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없을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늘 마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분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늘 듣던 말씀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좀 막 아주머니 좀 꾸짖었어요. 아주머니 다 안다면서요. 근데 아직 확신도 없잖아요. 다 아신다면서요. 믿는다면서요. 근데 아직 거룩하게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실 거예요? 아주머니 지옥 가요. 이제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마음이 딱 꺾이시는 거예요. 복음을 쭉 전했는데 마지막에 이제는 나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는데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럴 때 기쁘고 막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찾아서 방황했던 그 아주머니도 진리를 정말 받아들이시려면 내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구미 집회를 가서 지내면서 자, 참 행복하더라. 사역자들 교제를 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된 자리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려 우리 속에 생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 그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동안, 그 생각 하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들려오는 어떤 말씀도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믿으려고, 나름대로 따르려고, 나름대로 주를 위해 살려는 마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동안 휴대폰을 들고 막 들여다보고 있는 분들은 말씀이 한마디도 안 들을 겁니다. 내가 말씀을 왜 들어야 돼? 이 말씀 왜 내가 들어야 하는데? 전혀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내가 조절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듣다 보면 전에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 전에 내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마음, 전에 내가 품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새로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싹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어느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었는데 자꾸만 내 마음 속에 복음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구나.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생각이 끄는 그대로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이끌려질 때,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되겠나, 안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일하시겠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을 자꾸만 우리 속에 일으켜주지만 마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사단을 이겨주셔야 제 마음속에 대전도 집회를 생각하면서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이 자꾸 내 속에 들려지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셔. 서울에 있을 때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는 동안 우리도 CLF를 해야 되겠다,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를 가져야겠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모임을 가진 적이 없는데 이제 처음으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하게, 좋네, 뭐든지 하게.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야,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올림픽 기념관 안에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다른 이제 소강당이 없어가지고 만약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몇 명 안 오면 그 넓은 장소 빌려놨다가 또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서 준비를 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소망을 일으켜 주시네요. 아프리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국에도 파칸타타 목회자 포럼, 그 목회자 포럼을 통해서 1100명이 참석을 했다는데 아프리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미국에 역사하시고 미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왜 한국에 역사하지 않겠느냐, 미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한국에도 역사하시겠다 막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동안 마음에 소망이 막 피어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프리카를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이제 미국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한국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초교파 목회자 모임을 대전도 집회 준비를 했는데 아예 그곳에 접수처를 마련해 놓고 접수를 받자. 그래서 인원이 적으면 20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기빈실에서 모임을 갖자. 그날 10명 남짓 되는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모시고 점심을 먹고 나서 모임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 참석한 목사님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구원을 받은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간증을 하면서 목사님 책이란 책을 다 읽었습니다. 목사님 책을 읽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한 분은 어느 호텔 세미나실에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한다고 붙어 있어서 아이, 강사를 보니까 박 목사님이 아닌데 도대체 누구지? 하고 세미나를 참석해 봤더니 일반교회 목사님이 이분 제3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달달 외울 정도로 아시는데 박 목사님이 쓰신 제3책 내용 그대로 세미나에서 일반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다 마치고 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제3 거듭남의 비밀 전문가를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박옥수 목사님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느냐고. 이 교단에서는 박옥수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딸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 지금은 이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막 복음 전하면서 사시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집회를 계기로 강북교회를 지금 나가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은퇴한 목사님이 연결이 됐는데 그 전해에 집회 연결을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복음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들 만났을 때 집회를 참석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서 너무 분명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간증을 쭉 하시는데 야,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를 안 가졌으면 이런 기쁨, 야, 이런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입겠나. 그 중에 어느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래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오셨는데 이분들 왜 오셨냐 하니까 우리는 목회를 하는데 잘 되는 게 없다. 박옥수 목사님 목회하는 걸 보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더라.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 좀 배우러 왔다. 그러면서 참석을 하신 거예요. 처음 갖는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지만 너무 감사했고 그걸 계기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강남교회에서 초교파 목회자를 위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3월 달에 AT센터에 있는 세미나실을 빌려가지고 다시 목회자 세미나를 가졌는데 50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발을 내딛고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형편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형편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제 아프리카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미국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한국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한국에만 역사하시느냐?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마음에 자꾸 꿈을 꾸게 되죠.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 마산에 이렇게 일하셨지, 이번에 구미 집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이제 우리 대전도 집회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건 항상 마귀가 형편을 보여줘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형편이 크게 보이는 것보다 형편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래 맞다, 하나님이 형편은 그럴지라도 형편 너머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하실 거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서 마음속에 막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면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왜 행복하지 않나 보면 하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생각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교회 속에 일하시는 주님, 또 목사님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 어제는 보은 국민 뭐 체육센터, 야, 그곳에 2,500명이 모였어. 홀 안에 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군누스코 동문들, 뭐 사이버 신학교 동문들,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쁜가 보더라고요. 그냥 얼굴 보는 순간 반갑다 그러면서 서로 반가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마냥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형편만 보고 형편에 끌려다니고 형편의 종이 돼서 사는 걸 원치 않으시고,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을 벗어버리고 능력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사도행전 3장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되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베드로가 전에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자신을 믿고 자기 생각을 쫓아갈 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거스리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자신을 믿을 때는 자기가 뭐든지 마음에서 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보시는 베드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아닙니다.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아니야, 너도 나 버리고 떠날 거야.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고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오라요, 예수님이 오라요. 베드로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틀렸어요. 베드로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오라요.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죠.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베드로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틀렸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감각을 못하니까 자꾸 자기를 주장하게 돼요. 자기를 높이고 세우게 돼요.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커져요. 내 근본을 모르니까. 내 스스로는 내 자신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틀렸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 미련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지혜가 없구나,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자꾸만 보여져서 할 말이 없어 질 거라는 겁니다. 근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자꾸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맞아, 내가 오라, 저 봐, 저렇게 되잖아. 학생들 댄스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자기들 잘한다고 생각해요. 교사들도 이야, 우리 아이들 변했다, 달라졌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댄스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눈에 아이들 모습은 저렇게 댄스하는 건 무대에 세울 실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제 말을 안 믿어요. 그리고 댄스를 잘하는 우리 교회에 자매들 둘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을 불렀어요. 얘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너들이 한번 보여줄래? 가르쳐줄래? 정확하게 동작도 안 익혀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댄스를 소화도 아직 안 됐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중에 한 아이를 제가 좀 꾸짖었어요. 네가 아직도 동작이 왜 틀려? 다른 아이들 아무도 틀리지 않아.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얘가 몸치라서 그래요. 몸치하고 머리가 나쁜 거하고 달라요. 댄스 감각이 없는 거하고 마음을 안 쏟는 거하고는 달라요. 댄스를 할 줄을 몰라도 동작은 외울 수 있잖아요.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해서요. 제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해봤어요. 그 아이가 제게 뭐라고 막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제가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몸치고 이 아이 좀 부족하고 이런 아이로 보고 있는데 이 아이는 난 잘할 수 있어, 난 잘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내가 잘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옳다는 사실을 알았어. 내가 틀렸구나. 내가 거짓이구나. 내가 마귀구나. 내가 가짜구나.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서 그런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자기를 벗어버리고 자기라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라는 영역 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형편을 믿지 않아요. 40여 세가 된 앉은뱅이를 보면서 저 앉은뱅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걸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일어나 걸으라 그랬는데 이누나 걷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생각 속에 있으면 감히 베드로가 앉은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서울에 살 때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복잡했어요. 그 복잡한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앉은뱅이가 돼서 그 구걸하는 통을 쭉 밀면서 걸어가는 아저씨를 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가스펠송을 부르면서 지나가니까 발디딜 틈도 없이 복잡한데 사람들이 막 길을 열어주는 것. 한참을 가다가 이제 제가 저분이 저 복잡한데 다음 칸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분 가는 길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서 다음 칸으로 못 넘어가니까 다음 얘기 나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돈통 들고 나가더라고요. 난 진짜 안전뱅인 줄 알았지요. 베드로는 이제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줄게.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은 너를 능히 일으켜 걷게 하실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곧 힘을 얻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걷고 있는 거예요.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베드로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 삽시다. 그리고 믿음의 소리를 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 주님이 그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안전뱅이만 일으켜 세우시겠습니까? 일으켜 걷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영적인 안전뱅이가 돼서 앉아서 꼼짝을 하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에만 마음을 내주고 끌려다니는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면 또 그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강남에 갔다 왔습니다. 성경학교 수업도 하고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필리핀 타굼 그 시의 캠프를 마치고 오셨는데 저녁 모임에 전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타굼 시에 2,500명 학생들이 캠프에 참석을 했고 그 학생들은 아무 학생들이나 불러온 게 아니라 교육부에 편지를 보내서 각 학교마다 학생들을 뽑아서 선출해가지고 보내와가지고 아이들이 참 우수한 학생들이 와있다 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저기서 떠들고 잡담하고 그러는 걸 실례라고 여기지 않는데 그냥 그 문화래요. 수업을 선생님이 진행하는데도 옆에서 떠드는 게 그냥 자연스럽대요. 그래서 캠프를 하는데 강연을 하면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떠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그냥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강연을 하는 동안 캠프를 참석해서 시간이 시간 아이들이 떠드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어제 영상 보여주는데 막 행복해서 활짝 웃는 아이들 미소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막 필리핀 따구매 나도 막 달려가 보고 싶던데. 그리고 시에서 전적으로 캠프의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줘서 캠프를 가졌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사장님을 만나서 한 번도 복음 이야기를 한 적 없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는데 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아는 사이로 그냥 아는 지인으로 그렇게 지내와서 한 번도 복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분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경 공부할 사람 보여주십시오. 이분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찾아가서 처음으로 저 오늘 예수로 왔습니다. 주일날 목사님 전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며칠 지나서 다시 가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야, 나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본다.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못하는데 내가 아는 분들이 지금 병 중에 고통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네가 좀 찾아가서 이 말씀 좀 전해줄래? 그럴게요. 어제 오전에 보훈에서 문영준 목사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문영준 목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제 간증하는 그 자매님 박 목사님 아침에 차 안에 이야기하시면서 야, 저 자매 저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아는 저 자매는 저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저 자매가 저렇게 변화된 거 보면 하나님이 저 자매를 이끌어주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자매를 이끌어주신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는 야, 저런 자매 없나? 야, 우리 교회는 저렇게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막 복음 앞에 달려가는 자매 없나? 죄송합니다만은 거꾸라 부럽다.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목사님이 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다시 소망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자매는 저럴 사람이 아니야. 야, 참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것 같아. 제 마음 속에 야, 내가 보는 저 자매, 내가 보는 저 형제 육신적이야. 복음에 마음이 없어. 육으로 살아. 믿음이 없어. 믿음으로 살 마음이 없이 그냥 육신 따라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내가 하는 저 자매 저럴 자매가 아니야. 하나님이 저 자매를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 하시는 것처럼 내가 볼 때 저럴 형제가 아닌데 내가 볼 때 저럴 자매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 형제들을 이 자매님들 이끌어주시면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모두가 복음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며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게 되겠구나. 아멘. 그런 소망이 내 마음에 막 일어나면서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 중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자, 4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골리앗 앞에 섰는데 다윗은 두렵지가 않네요. 골리앗, 하나님이 너 내 손에 붙였거든. 너 내 밥이야. 넌 이제 날 못 이겨. 왠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거든. 그리고 너 알아야 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 너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하나님은 가만 계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거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압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야. 이 전쟁을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지 너에게 있지 않아.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거 나에게도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어.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야.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자 50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가 짐을 메어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손에 칼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어요. 생각해봐요. 싸움을 하러 나가는데 칼도 안 들고 나간다는 거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바보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손에 칼이 없는데도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확실히 믿는 건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승리를 다 놓은 상태로 한다면 전쟁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삼손은 너 이제 졌어, 너 이겼어, 너 절대 나 못 이겨, 이미 다 승리가 결정돼 있다면 두려울 게 있어요? 무서울 게 있어요? 주저할 게 있어요? 없어요. 승리는 우리 거야. 이미 하나님 저 사람 우리에게 붙였어. 그걸 정확하게 믿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구나.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네. 이제 내게 있는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네. 그럼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씻으셨구나. 이제 죄 때문에 고민할 게 없어졌어요. 아멘.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통하겠어요?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방송이에요. 방송으로 말하면 생방송이라 이 말이에요. 축구 경기 생방송 다 보고 우리가 이긴 거 알면 녹화 방송 다시 볼 때 막 질 것처럼 막 그래도 야, 결국 이겨. 예? 아, 결국 이긴다니까. 아무래도 저러다가 질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다 이겼으니까. 생방송을 본 사람은 녹화 방송 볼 때 마음 안 졸이겠죠, 그죠? 마음 안 졸이는 거.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생방송 보면 막 몸이 움직여요. 발이 막 따라가요. 근데 녹화 방송 볼 때는 별로 몸이 안 끌려가요. 여러분, 성경은 생방송이라면 우리가 만나는 형편은 녹화 방송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형편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야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겨놨어. 아멘. 뭐 이겨놨다 해도 별로 기쁘지가 않는가 보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이제 점심시간 지나가고 뭐 1시 넘어까지 할 셈이니까, 예, 마음 그냥 푹 놓고, 예, 식사는 뭐 누가 안 훔쳐갈 거니까. 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지 자기 이름으로 서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지 자기 이름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나는 전쟁, 여러분이 만나는 어려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 여러분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 겁니다. 그러면 대전도 집회는 이미 다 승리해 놓은 거죠. 이미 모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예비되어 있는 거죠. 구원받은 심령들 다 준비되어 있죠. 그럼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손에 칼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을 때 골리앗을 이기고 그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살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 살면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있습니까? 예, 믿으십시오.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야기하셨어요. 계시록에 일곱 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가 두 개 교회가 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데비아 교회가 있다. 서머나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듣지 않았다. 빌라데비아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책망을 듣지 않았다. 우리 교회는 빌라데비아 교회와 같다. 우리 교회도 빌라데비아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빌라데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달려갈 때 다른 여유 가질 수 없고 다른 육신의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여유를 갖게 되고 머무르게 되면서 우리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그냥 복음을 위한 사람 말고 우리 모두가 복음만을 위하는 삶이 돼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빌라데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풍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